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열어놔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국에 이루실 일들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심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만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복음서만 주신 것도 아니오 또한 역사서만 주신 것도 아니라 선지서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따로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깊고 오묘한 뜻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주께서 보이신 참된 소망의 날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에 우리 모두를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강해를 시작하고 오늘로 114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래는 한 2, 3년 안에 이 강의를 끝낼 요량이었는데 여러 교회적 상황 때문에 거의 한 7년 정도 이렇게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게 되어서 또 한편 설교자로서 또 제 의무를 그래도 한 부분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사야서를 구성하는 66장의 본문이 66권으로 이루어진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내용보다는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때 단지 66권의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책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세기가 아무것도 아닌 무로부터의 창조를 다루고 있다면 이사야서는 부패한 이스라엘의 공동체 종말론적인 회복과 위로 그리고 새 창조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고난당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들에게 새 창조를 바라보고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이고 영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간략하게 보여주는 부분은 이사야 1장과 이사야 마지막 부분인 65장과 66장입니다. 이사야 1장은 하늘과 땅, 반역하고 폐역한 아나에 비유되는 예루살렘, 그리고 아버지와 폐역한 아들의 깨어진 관계로 비유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리고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65장과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 아이를 생산하고 위로하는 어머니에 비유되는 시온, 또 아버지와 아들의 회복된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의 종말론적인 회복과 영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 메시지는 이사야 1장의 하늘과 땅을 이사야 선지자가 65장과 66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옛 창조와 새 창조를 언급하는 그런 큰 구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패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시온 백성이 새롭게 회복되는 새 창조를 경험하는 그런 내용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서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 말씀은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22절부터 24절에 구속 역사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악을 다 처단하고 주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이 예배 초소로 회복되어져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계획이 신약 교회인 우리 현상교회 안에, 지금 보편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성을 훼손시키는 일에 관해서는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하시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선지서의 특징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호세아서 강의를 하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선지서의 특징은 심판과 구원, 구원과 심판이 번갈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심판 메시지의 내용은 심판이지만 심판 메시지의 목적은 구원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크게 그런 구도와 패턴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크게 양분하면 이사야 7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을,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심판에 해당되는 7장부터 39장에서는 소망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에서는 소망의 메시지만 나오고 심판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심판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매손 심판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또 뒤에는 또 소망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또 마지막에는 또 매손 심판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문 1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은 14절 말씀,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종들에게 나타나고 그분의 진노는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본문 15절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 15절 이하의 말씀은 앞선 14절 말씀의 연장선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렬할 것인지를 불로, 그 다음에 굉음을 내는 수레로, 전차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 안에서 거룩해진 우리들을 위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매우 두려운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섭게 진노할 것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불과 칼을 통한 심판을 언급했습니다. 불은 태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칼은 하나님의 보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 심판은 국지적이 아니다. 보편적이다.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들이 종교에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17절에 스스로 고로가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구별한다.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 그분의 의를 덧입는 방식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의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에게는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바리새인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형식과 절차를 매우 충성스럽게 잘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절차, 형식, 제도, 원리 이런 것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심판을 받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형식과 절차만 밟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사야 1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온갖 제사를 다 드리는데 그러나 그들의 삶의 일반적 형편은 제사를 드리는 그 그럴듯한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었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손에는 피가 가득한 그런 상태로 예배는 매우 그럴싸하게 드렸던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나 나쁜 일에나 항상 앞장서는 지도자가 있는 것처럼 가정한 일에도 지도자는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라는 이 말은 아마 재상과 같은 예배 인도자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에스겔서 8장 7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를 묘사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때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에스겔 8장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라고 말할 때 이 가운데 있는 자는 틀림없이 우상 숭배 앞장섰던 지도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을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 시대 사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고 이런 일과 관련해서 지도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거짓 선생, 거짓 선자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어그러지는 법은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지나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점점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교회는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이런 성향, 이런 경향성을 근절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항상 애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의 원리에 근접하려고 하는 이 노력, 이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상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그분의 속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않는 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기본적인 삶의 기초와 토대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가 행하는 모든 의식, 봉사, 헌신 그런 것들은 다 가정한 것이 되고 말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문나라와 문민족들을 불러 모으실 뜻을 비추셨습니다.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도무지 알지 못한 채 온갖 우상숭배에 미혹되었던 사람 이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9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라고 말씀했습니다. 1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치라는 단어가 징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는 아니겠지만 18절 하반절에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라는 이 말씀 다음에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라는 말씀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모여드는 그런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타내신 어떤 뜻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징조가 뭘까? 저도 여러 책들을 봤는데 십자가 혹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사야 7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왕이 서로 동맹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스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수르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던 아스왕은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징조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이 칭조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 혹은 그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모여들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들 것이요? 십자의 복음 때문에 모여들게 될 것이고 이처럼 예수께로 나오는 이들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에 한정되지 않다는 사실은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뭐 쭉 나타나고 있는 뭐 다시스 등등 여러 나라 이런 나라들은 다 세상 열방들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15장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15장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에도 이 똑같은 단어가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피난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면 심판에서 피한 자,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예요.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간 사람을 가리킵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로 피하여 들어간 자, 바로 그들이 복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심판을 통해서 정화되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어디까지 전파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던 그곳까지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라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전도하게 된다는 가르침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뭐 어디 뭐 선교사회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 관심이고 그럴 때 우리는 선교든지 봉사든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하여 20절 말씀에 언급된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될 때 믿음의 형제들까지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믿음의 형제들을 데리고 오는 이 일을 가리켜 여기 이제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소제를 여호와께 바치는 깨끗한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를 데리고 오는 것을 이스라엘이 소제를 여호와께 바치는 깨끗한 그릇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인 의를 수단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은 사실은 더러운 자인 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깨끗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이 사실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봤던 환상,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새가 보좌에게 가득 담겼죠. 어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잡아 먹으라고 말씀했고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멀리 바라보면 오늘 본 말씀은 신약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또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일이 어떤 성격의 일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일부는 레위인 재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열방 사람이 레위인 재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도 레위 지파 중에도 아론의 후손만 재상이 되는데 어떻게 이 이방 사람들이 재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고자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더 이상 율법 규례, 의식 규례 이런 것들은 다 철폐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셨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벽이 철폐되는 장면은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로서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22절부터 24절에는 심판과 소망 그리고 소망과 심판이 교차하는 말씀의 절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은 심판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한 소망 안에도 심판은 제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그거죠. 요한계시록도 소망과 심판, 구원과 심판, 심판과 구원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면서도 어떤 자들이 거기에서 배제될 것인가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65장 17절, 65장 22절에도 이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래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묘사하는 대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완성시킬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드라마죠. 단지 국지적이고 한민족 안에서 일하는 어떤 일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무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극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폭넓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교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대개 죽어서 가는 천당, 죽어서 가는 천국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저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면 찬송과 가사입니다. 통일 찬송과 가사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통일 찬송가 532장 구름 같은 이 세상 온갖 부귀영화 그 찬송 참 은혜롭게 저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3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어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사들을 쭉 살펴보면 이 땅에서의 역사적 실존에서 초월적이고 비물질적인 어떤 영역으로 우리가 올라간다, 이동한다, 이런 식의 가사가 많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천국 가면 항상 이 땅을 떠나서 저 어디 가는, 왜 그런 개념으로는 항상 천국을 생각하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셋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드실 수는 없는가? 하나님이 그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은 다 분토와 같은 것이고 다 내어버릴 것이고 그저 뭐 대충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가겠다. 그런 자세와 태도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일반 세속 영역 가운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 이유와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어떤 친구한테는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너의 실력과 너의 상황을 볼 때 지금 직장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해보라. 그래서 사실은 좀 정계도 들어가고 언론계도 들어가고 사실 요즘에 경기북로 안에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에 경기북로의 교회들이 좀 힘든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회 단톡방에 경기북로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왜곡 보도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보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론단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언론, 아브라함 가이퍼처럼 제대로 된 어떤 사실을 소개도 하고 전달도 하고 또 그 원리를 따라 세상을 좀 잘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도 나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런 도전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단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이런 일과 관련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조금만 힘들면 다 교회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퍼져나가질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 말은 책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오디오 녹음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뭐라고 A.W. 토저가 말을 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단지 교회 가서 거짓말을 노래할 뿐이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런 찬송들이죠, 그죠? 근데 앞서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도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워지고 정결하게 된 현재 물리적 창조 세계가 아니라 그와 전혀 다르고 엄청나며 더 영광스러운 어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태가 태양계 전체와 같이 덧없이 지나가고 필연적으로 종말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 지구 위에 있다고 상상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책을 읽었거든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계를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 버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부터 12절에 말씀을 우리는 세상의 폐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라는 말씀, 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연속성과 불연속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완전히 단절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실체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은 당연히 물리적 공간을 갖고 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단지 우리가 사는 낙원, 파라다이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은 우주선이 지상에 착륙하듯이 내려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능력과 그분의 솜씨로 새하늘과 새 땅을 신뢰한 곳으로 지으신다, 만드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부처럼 예비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구속계획을 진행해 오시다가 그 구속계획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언약 공식이 실제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실행될 것입니다. 바빙크는 하나님의 영예는 그분이 죄로 인해 부패하고 오염된 바로 그 인간, 바로 그 세상, 바로 그 하늘, 바로 그 땅을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에 있다. 하나님의 영예가 어디 있는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바로 그 세상, 그 사람, 그것을 새롭게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예가 달려있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단지 그냥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사회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동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의 관계가 아닌 그런 상태로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새 마음과 새 영이 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정한 지도자가, 진정한 왕이, 진정한 치리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증거될 것이라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단지 물리적 공간, 우리가 가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게 될 어떤 물리적 장소, 그런 곳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한 다음 선지자 예사야가 두 범주의 사람을 언급하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그분께 엎드리는 사람, 다른 한 부류는 어리석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가지 운명만 가능하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배하든지, 그분과 영토록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든지,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뭐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하니까 뭐 그때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명절이 따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름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도 보세요. 구원의 성격을 말하는 책 하면 출애굽기를 떠올리죠. 애굽에서 나오는 거. 그러나 사실은 예배가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뭐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바로에게 요구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경배로 끝이 나죠. 예배가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예요. 이런 면에서 가나안도 사실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종착지로 가는 수단일 뿐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종착지는 어떤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종착지를 표현한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한 이들, 패역한 사람들은 영원히 죽을 것이고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먹는 벌레는 죽지 않을 것이라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했고 이런 사실을 아마도 기억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38절에 지옥을 뭐라고 묘사했는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목도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음해한 심판을 받게 될 그들이 그 사실을 목도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나가서라는 이 말, 지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신약으로 말하면 지옥을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지체들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그들의 마지막 종국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아울러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신정론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합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가?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거나 하나님께서 개입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패역한 인생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실행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는 바대로 소망은 심판을 통해서 올 수 있지만 소망이 절대로 심판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심판 속으로 들어가여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오셨다. 그 심판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도 믿지 않는 남편을 둔 분들도 계시죠? 자녀가 아직 회심하지 못한 이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도 계시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성경 자체는 우리에게 두 부류의 삶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면서 이런 사실을 아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인생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고 확신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약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신자의 윤리는 삶으로 표현되는 종말론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신자의 윤리가 뭐냐? 삶으로 표현되는 종말론이다. 정말로 그런 종말을 우리가 참으로 믿으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답은 자명한 것입니다. 미래가 현존해 있다. 미래가 지금 눈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선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사야서가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66장 전체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이 귀한 말씀을 받아듣고 또 이 말씀에 깊고 오묘한 뜻들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온 인류는 다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예언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성결케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고 그만 믿고 그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고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서 신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현상교회가 이런 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를 통해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살면서 수수방관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만을 그저 학수고대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이 땅도 주께서 언제든지 새롭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옆에 나아가 귀한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주 옆에 예물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려서 헌신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들의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까지도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어서 이방인들까지 주께로 돌려드리는 그리하여 이방인의 제사까지 받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교회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 현상교회를 통해서 보편교회를 통해서 구현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빈부 격차, 남녀노소 어떤 것도 다 차이도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철폐된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는 우리 현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